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막연해져 버리는 그 믿음 생활이 일수인데 우리에게 참믿음과 은혜를 대주셔서 온전히 주여심을 소망하며 또 주여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땅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오늘 또 역사서를 통하여서 역사서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알아가고자 또 믿게 되고자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말씀의 생명과 빛을 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오늘은 역사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좀 큰 좀 요약할 겸 좀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고자 하고 읽을 말씀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아서요. 특별히 어떤 서론 크게 없이 말씀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 때 봤던 내용이 뭐냐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봤어요. 사실은 모세오경 또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렇죠? 역사서. 모세오경 또한 역사서예요. 모세오경의 기록의 내용은 뭐냐면 선택 인간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실제 그 선택한 구원을 시작한 선택을 시작한 또 죄가 시작된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또 내용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대속의 속죄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그 실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광야 생활 38년 동안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명기에서 거의 나왔던 전 세대가 거의 다 죽고 그 어렸던 그 후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집니다. 10살짜리가 40년 걸렸으니까 50에 됐을 것이고 20살짜리가 이미 60에 됐을 것이고 5살짜리가 45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다시 한번 거듭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을 줘요. 그게 신신당부 우리 신명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세오경 이렇게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모세오경 따로 떼놓지만 원래는 그 후대 어떤 신약을 구별할 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의 땅을 가고 약속의 땅을 땅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세 권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 세 권은 뭐냐면 어떤 사사 시대 때 이전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실제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그렇죠. 그 내용이 세 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요 세 권이 또 하나의 분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렇게 또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그렇죠? 왕들의 이야기들 왕정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포로 이후에 포로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역사서는 네 분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이 내용 내에 사실은 모든 선지서가 다 들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경을 통해서 했던 두 가지 핵심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복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요구한 땅에 대해서 계속 아담에게도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되면 모세경의 전체 성경의 핵심 구절인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 사실은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져 보게 되면 그 얘기도 그리고 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을 해요. 또 땅에 대해서 어떤 권세에 대해서 신분과 어떤 권세에서 말을 하게 되면 실제 이걸 보게 되어지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출애굽기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복할 땅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동안 너희가 어떤 삶을 살면서 가야 되냐? 그 제사, 피를 통해서 계속 제사하는 작업들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역사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내용을 좀 그렇게 그런 각도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요 1번 내용, 2번 내용 땅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말을 한다면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복. 사실은 모세오경은 이 역사서의 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모세오경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알게 되어지지 않으면 역사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왜 가능했냐면 실제 모세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가는 길이었어요. 그 가는 길을 이어서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실 여호수아의 입에 여호수아 앞에 있던 내용은 뭐냐?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의 어떤 영향력도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아서 모세가 썼던 그 율법책 한 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정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신명기를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는 요단강 2편이었고 그렇죠? 2편 쪽에 모압 평지고 저편 쪽이 가나안인 거예요. 여기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입성 그 땅에서의 전쟁, 그리고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어떤 죽음, 특별히 죽기 전에 설교 두 편을 크게 남겨요. 그게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7년 동안 전쟁에서 정복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열두지파들한테 땅을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고 또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택하겠다. 너희도 택해라. 이렇게 설교를 고별 설교를 두 편을 하고 여호수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라합. 그렇죠?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좀 라합의 역점을 좀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사서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계보에 누가 등장하냐? 라합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라합을 좀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렇죠? 정착을 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하고, 그들이 또 구원을 받고, 이런 네 단계를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겪어요. 한 17명 정도, 한 14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족장도 아니면서 왕도 아닌 거예요. 족장은 뭐냐면, 자기 어떤 가정의 가문의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말하는 것처럼, 족장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가족이에요. 근데 넘어갈 때 여호수아는 사실상 가족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다 끝낸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 응답의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서 삶을 시작하지만 실제 그들은 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단계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럼 또 사사가 등장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구원을 해요. 또 번창 번영했다가 또 거기에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계속 어떤 모습들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 심판, 회개, 구원 죄, 심판, 회개, 구원 계속 그 지경이 커지면서 계속 그 정착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담 때부터 있던 그 죄, 죄가 민족들을 사로잡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 내용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왕.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실제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는 말로 거의 사사기가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왕이 등장할 것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왕이. 그렇죠? 사사기 뭐 내용 중에서 왕이 올 것을 백성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어떤 걸 요구했냐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백성들을 딱 이렇게 통치를 하고 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도 저런 왕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은 시작하지만 성경 역사서 전체를 봤을 때는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이 등장할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이 혼란스러운 시대 때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룻이에요. 룻은 왜 다루고 있냐면 룻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을 기억해요. 근데 어떤 걸 물려받을 수 있고 어떤 걸 물을 수 있냐? 씨를 물을 수 있고요. 씨. 그리고 땅을 물을 수 있어요. 땅.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씨와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던 것처럼 룻기에는 쫄딱 망한 나오미의 가정,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서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망하여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했던 그 전통, 그 문화를 통해서 씨를 잇는 거기서 씨가 다시 이어지고 땅을 되찾는 모세오경에서 말씀드렸던 씨와 땅이라는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왜 가나안을 가서 정복했냐?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씨가 와야 되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실제 사사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지만 계속 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방인들이 침입을 하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드는지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왕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되어진다. 오실 왕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여호수아 군대 장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알 수 있고 또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합해지면서 사실은 다윗의 할머니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또 그 윗대예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계속 메시아가 오실 그 족보, 메시아가 오실 그 계속 혈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까지가 사실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모세오경은 사실은 땅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실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과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정시대 그렇죠? 왕정시대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여섯 권을 말하는데요. 이거 왕정시대, 저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왕정시대 뭐냐면 왕이 세워지는,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 시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 입장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삼상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많은 내용을 뭐 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사기 시대의 끝물인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 아이를 못 낳고 있는 한나가 등장해요. 한나가 등장하면서 물론 그 앞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시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어떤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 왕이 8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 얘기인데 결국 세워졌던 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큰 실수를 범하고 어떤 망하는 모습 그리고 다윗이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가는 과정들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하가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전성시대예요. 사무엘하 다윗의 전성시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전성기를 보이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렇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상에서 그건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시에 되어지는 또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일들을 사무엘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전성기 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범죄. 다윗의 범죄와 어떤 범죄한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임한 슬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왕상 그러는데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어떤 통치에 대해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아주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귀를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었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면서 최고의 어떤 그 이스라엘 국가가 최고의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 무수히 많았던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한 불순종 가운데 처하는 것이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나와요. 거기에 다 위배가 되어지는 누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주 합한 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 앞에서 그렇게 멀어진 모습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솔로몬의 어떤 불순종 통해서 실제 그 나라가 어떤 좀 나뉘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지혜로웠던 왕인데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로 나눠진 상태에서 열왕기 상하가 진행이 되어지죠. 열왕기 하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눠졌던 그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 1장에서 17장까지는요 거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의 교차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의 북이스라엘 집중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는 모습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유다, 남유다 또한 심심치 않게 불순종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같지는 않았지만 계속 어떤 주 앞에서 왕들이 악행을 하고 심판을 받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진 일들을 사실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죠. 사무엘 상하 다윗의 등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나라의 나님, 나라의 망함 이것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11명의 왕들이 다 어떻게 통치를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선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북이스라엘 내용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맞짱뜨는 이 사람과 대결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내용을 뭐 잘 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어떤 갈등 엘리야의 사역들을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사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상하고 역대하가 있는데요. 좀 성경 읽을 때 헷갈려요. 왜냐면은 실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고 비슷해 보여요. 내용을 읽다 보게 되면 조금 뭔가가 읽었던 것 같은데 안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상하고 열왕기 상하는 뭐가 다르냐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열왕기 상하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왜 관점이 다르냐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청중들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사님들을 두고 대화를 할 때 장로님들을 두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내용을 좀 다르게 다시 쓴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열왕기 상하 같은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갖는 생각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또는 이방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선민이 망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 선자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망한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가 원인이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 죄 때문인 것을 말하는 내용이 그 각도가 열왕기 상하다. 역대상하는 뭐냐면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을 했어요. 귀환해서 석방되어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같은 경우는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포로된 사람들이 귀환한 1차, 2차, 3차 귀환한 공동체를 두고 적은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주로 말하냐면 왜 우리가 석방돼서 돌아왔는데 왜 계속 힘들어요? 이런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볼 것을 말하는 측면에서 다윗의 씨로 와야 될 그 왕을 그리고 놓은 내용이 역대 상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른 이유는 청중들이 포로되기 전과 포로된 이후.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전성기, 사무엘 하, 다윗의 범죄, 다윗의 실수 이런 내용들이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의 어떤 그 단점, 어둠, 슬픈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됨을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실패랄지 다윗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다. 끝나지 않았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각도로 말씀을 주는 게 역대상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잘 이해들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네 개로 말씀드렸죠. 역사서는 네 개의 구분으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어떤 그 부분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귀환을 3차에 나눠서 귀환을 해요. 1차 고레스 왕 때 사실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이미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또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 이란이 바사왕이 그 나라를 또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몇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익숙한 왕이 고레스 왕, 아닥사스타 왕 뭐 이런 왕들이 사실은 뭐 등장하게 되어지고 1차 때 고레스 왕 때, 2차 때 아닥사스타, 3차 때 아닥사스타 왕 때문에 그들이 귀한 조치를 당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냐?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그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감동시키고 이방 왕을 회심시켜서 그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귀한 조치하고 그들의 실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성경의 서기관 학사,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박사급의 학사라고 불리고 또 실제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용도 전하고 특별히 성전 재건, 성전을 무너지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이때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 조치를 당했을 때 스룹바벨이 그 나라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죠. 이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예요. 근간에 우리가 말씀하셨죠. 학계하고 스가랴가 뭘 주로 말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이 계속 스룹바벨이 그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계속 북이스라엘의 방해와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생활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는데 그때 왜 왕이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 페르시아가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갔지만 현실에 녹록치 않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 삶에 자기 사느라고 다 바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세운 사람이 학계하고 스가랴 이 두 부분을 이 두 분을 들어서 선지자를 들어서 성전 지을 것을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실제 성전 재건을 성공하죠. 하지만 성전만 있지 뭔가가 성전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때 귀환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아작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또 파송이 되어지고 실제 느헤미야가 와서 또 거기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성벽에 대해서 성전을 완전하게 보호할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 성전,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와서 느헤미야는 사실 또 에스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히려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시대 활동한 선지자는 사실은 학계와 스가랴였고 또 느헤미야는 사실상 에스라의 어떤 종교 개혁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개혁을 해요. 어떤 개혁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파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정비하는 그 부분들을 느헤미야에서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마지막 책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뭐냐면 귀환하지 못했던 페르시아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가 특별히 다른 것보다 불임절 불임절이 뭐냐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게 되어져요. 정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날에 진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한 날에 진멸하도록 조서를 하달을 해요. 그때는 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히려 그 왕이 번복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데 너희들이 방어할 수 있음과 너희들이 그들을 또한 쳐서 죽일 수 있는 조서가 또 선포가 되어져요. 본인들이 망하는 그날에 오히려 본인들이 살고 자기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이 죽게 되어져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우리한테는 뭐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에스더다. 에스더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권이 모세오경까지 말하면 17권 아니면 12권 이렇게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들 이렇게 그동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번 전달했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CHOI 초이 목사 그 초이 목사라는 것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뭐 다 올린 건 아닙니다만 제가 틈틈이 또 영상 이렇게 썸네일 좀 만들어서 올리는 중에 있는데 그걸 보시면 조금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 가지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냐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출발한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지금 계속 역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시, 땅,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 또 계속 시를 계속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힌트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모든 성경에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들이 계속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역사서에는 특별히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그 메시아는 어떤 자이냐? 메시아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 왕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사실은 역사서에서 보이고 있는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뭐 군대 장관이랄지 또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족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라합이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면서 그 계속 다윗의 씨를 잇는 계통 다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한 명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는 말로 붙잡고 다시 신약성경에 이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왕 같은 분이세요. 왕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와야만 되고 북이스라엘의 19명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19명인가 그 왕들을 보냈지만 그 왕들이 다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된 거예요.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계속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의 삶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고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자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냥 별로 아, 난 모르겠어 그냥 들린 것만 듣고 아니면 말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 뭐냐면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땅 이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창세기에 있던 가죽옷 아브라함이 보였던 순양 이런 얘기들이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고 레위기의 피가 생명했다 속죄일로 오고 그들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실제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신명기에 가서 너에게 줬던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말씀 십계명과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언약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과 성막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열매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막상 그 땅에 정착하 들어갔지만 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정시대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이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귀환한 그 이후에 여러 선자를 세워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또 그 성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짓고 다시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다시 역사서가 큰 소망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있다. 큰 대망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있다. 이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큰 어떤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새벽에 보기에는 조금 뭐 정신없는 가운데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틈틈이 시간 내어서 이 말씀 가운데 좀 깊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며 땅을 정복하고 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있도록 인도함을 대해 주옵시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온전한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재앙들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며 메시아 오심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환경과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작은 믿음들이 성장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대표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대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힘을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의 빛이 되어져 어둠 가운데 엎어져 있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광명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되게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여러 나라들 또 동역자들에게 믿음을 도하심으로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한 대륙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땅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